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와 우리 이스라엘 국경 지점에서 충청도에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차량 테러 폭발을 당해서 많은 사람 죽고 이제 12사람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면 이렇게 참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제가 한국 사회에 또 미국 사회에 사회면의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세상의 죄악의 어둠으로 덮여가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앞으로는 더욱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하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렵고 또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예수를 바로 올바로 믿으려고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다 바치는 것뿐이에요. 시간을 바치고 또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갔다가 교회에다가 바치고 희생하는 것뿐이지 뭐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제가 특별히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꼭 바보로 그렇게 표현하고 취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정직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속이고 그러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무조건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거.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철이 들어서야 정말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평생을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인가? 바보는 아니에요. 사실 뭐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바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판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여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바보처럼 여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데는 그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가? 신앙생활 중단할 수 없는가?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말은 누군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이죠. 언제, 왜, 누가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라고 하는 긴 편지를 보냈는가? 그것은 편지를 받은 주후 1세기경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그러한 환경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러한 처지에 있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죽습니까? 성 밖으로 개 끌려나가듯이 질질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후 1세기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그 환경, 그 처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까지 양면으로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장사를 해도 장사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1세기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중에는 예수를 믿었다가 아,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밀고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용서 안 받고 상까지 받고 그러니까 배교하고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동족에게 밖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위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같은 위기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기독교 전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테러를 당해서 죽은 우리 교인들을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뉴스에 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교회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참 간절함과 마음이 정말 애려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저 개인에게도 있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그 성도들에게 오늘 보낸 편지, 히브리서의 편지를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늦추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떤 핍박과 위협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타협하거나 배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 우리의 영혼의 닭 같고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죠? 닷. 닷이 무엇입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아칠 때에 배가 흔들리거나 좌초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튼튼한 줄에 묶어서 바닷물 속 땅에 고정시키는 갈고리 같은 큰 쇠를 우리는 닷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폭풍과 몰아쳐도 왜 배가 그 험한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닷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그런 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의 바람이나 핍박의 바람이나 고난이 몰려와도, 파도가 몰려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무엇이기에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에도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뭔가? 20절에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구절, 그리로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휘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시은소가 있는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해. 이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 안 돼.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휘장을 이렇게 들치고 휘장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룹들에 있는 그 두 사이에 그 속죄 피를 뿌리면서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러므로 흐리로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과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뢸 수 있는 그러한 양자, 자녀의 자격을 갖게 되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그 의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제고 나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큰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속죄의 제물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장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이별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새로운 빛나는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튼튼하고 견고한 닻과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결단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유인물의 그 프린트물의 488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끝나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다 힘있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울부짖는 맹수들 앞에서도,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나 끓는 가마 기름 앞에서도, 요한도 기름가마에, 요한사도도 기름가마에 던졌었죠. 죽지 않아서 그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로마 황제가 기름가마에 집었는데 안 죽었어요. 담대했어요. 왜? 하나야 하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보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내 뒤를 따라오시오. 그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참 너무 힘들다 이럴 때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현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북에서 탈북한 어느 여성도의, 물론 이제 이남에 탈북해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만 수감해 놓은 한 6천 명 정도를 수감해 놓은 그러한 감방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도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나와가지고 아주 엘리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부모가 반동으로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온 가족이 다 가게 됐는데, 김일성 대학을 나온 엘리트니까 공산당에서 이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 크리스찬들만 수감되어 있는, 한 6천 명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에, 그 수감된 그 옥에 이제 물품을 관리하고 무슨 관리하는 그런 사무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서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쇠를 녹이는 그러한 용광로 쇳물 작업을 하는 그러한 감옥이었는데 한 6천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남자고 여자고 다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보니까 개미들처럼 다 그냥 피부가 까매요. 그리고 하나같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등뼈가 툭 튀어나오고 앞에 조그만 까만 고무 하나 가리고 전부 다 빨간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쇳물이 튀어가지고 피부가 쇳물에 튀고 튀고 또 튀고 그래가지고 허리 척추가 다 녹아가지고 하나같이 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되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개구리처럼 밟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쇳물, 그 자기 눈앞에서 이 사람이 놀란 게 뭐냐면 한 번은 공개 처형을 아주 주기적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한 번은 너댓 사람을 붙들어서 앞에다 끌어다 놓고서 공개 처형을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나 예수 안 믿고 김일성 수령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 사람들을 오늘 살려주겠다. 한 사람도 나오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간수가 거기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냥 이 군홧발로 밟아서 죽이더라는 게 그 앞에서. 그것도 성이 풀리지 않을까 뜨거운 쇳물을 가지고 오라더니 그 개구리처럼 막 창자가 터지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그 위에다가 부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까맣게 그냥 사람의 몸이 다 가지고 수덩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바로 보지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문 틈으로 이렇게 그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병이 들 정도. 왜냐하면 눈만 감으면 그게 눈에 어린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그 모습. 그런데 어느 날 또 공개 처형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갔는데 반대했어요. 오늘 부른 너는 석방이다. 해방이다. 그런데 그 공개 처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김일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끌려나면 무조건 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야 된대. 이 무릎 사이로 얼굴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정없이 짓밟아 죽이니까 그게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데 한 열대 사람이 그날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아무개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오늘부터 자유야 석방이다 그러니까 이 몇 사람들이 고개를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다 일제 고개를 바짝 들고 그 여자를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한 사람도 살아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사정을 누구도 세상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눈초리가 당신 나가서 우리 이 사정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 금방 맞아 죽는데도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탈옥을 해가지고 나와서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고 그 북한의 참상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유엔에서 모든 나라 대표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말 끝에 그 자기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도 나 예수 안 묻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지만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소망이 얼마나 든든하고 확실한가? 만약에 우리의 소망이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이 소망이 불확실하다면 또 그래서 잘못하면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소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의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 것인가를 또한 말해줍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본문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이 뚫어지라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분명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자들. 피난처가 누굽니까? 구약의 도피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피난한 이 우리들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일에 대해서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사람들이 맹세할 때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하든가 나를 못 믿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 근데 하나님은 그 본문에 보면 구해 보면 우리에게 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으로서 이 소망은 틀림없는 것이다라고 보증으로서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큰 이가 없,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인데 이 사실 두 가지 사실을 두고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얼마나 확고하고 틀림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 소망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모든 논쟁의 최후확정입니다. 그렇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확정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맹세해서 확정을 했으면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증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소망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한 말은 온 세상 천지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단 한 점이라도, 한 획이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영생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이제 떠난다. 내가 이제 죽는다.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섯 번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봐야 진짜 천국이 있는지 알겠어.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봤어?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 온 세상이 너희들을 흔들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망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그러한 권면과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의 내용을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소망,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의심 없이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여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36장 이런 찬송이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습니까?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은 든든하고 견고한 닭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같은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그 앞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도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신다면 그 계속해서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충성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의 수고를 몰라줘도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의 행위와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물러서서는 안 돼요. 왜? 세상 사람은 다 몰라도, 심지어 남편이 몰라도, 아내가 몰라도, 우리 식구가 몰라도, 목사님이 몰라도, 누구나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상주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이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은밀히 모든 희생을 해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덟 번째 성경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시오. 주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종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악하고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어떤 단점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 게으름 피우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부지런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진들이 우리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부지런히 충성함으로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홉 번째 성경구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느냐?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네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다. 너는 믿음의 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나는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겠다. 그 믿음을 인정받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게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디서 그랬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몇 년이냐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은 22살에서 25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한 40년, 50년 후에요. 아브라함은 4, 50년을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데 하나님의 약속을 몇 년이나 기다렸습니까? 기도하고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50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게 참고 기다렸어요. 그간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내를 빼앗기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기근으로 죽게 된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4, 50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선지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한 구절에 딱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선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장차 올 메시아를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장차 내가 약속한 그 본을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고 너는 죽게 되리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몇 년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성경 기록 누가 보면 2장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84년을 기다렸다고 해요. 84년. 84년을 참고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그 참고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어서까지 맹세한 이 우리의 소망,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여러분이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시다가 언젠가 우린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우리 주님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정말 견고하고 든든한 탑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그러한 영혼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만 가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만 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